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이번 주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논의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회의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 독일에서 열리는 민회엔 안보회의에 맞춰 별도로 소집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중대한 경제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종류의 추가적 군사 도발도 신속하고 조정된 그리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15일 러시아의 철군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15일과 16일 일부 군사훈련을 종료한 러시아군 병력이 철수했다며 이들이 본 기지로 돌아가는 비디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러시아가 말한 것은 미국이 의미 있다고 보는 후퇴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반대로 우리는 군 병력,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초기지 신규 병력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토 역시 러시아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장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군 병력의 철수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가 일정 장소에서 병력을 철수했지만 군 장비를 남겨놓고 간 것을 볼 때 언제든 다시 쉽게 복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나토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봐오고 있다며 러시아가 대화에 관여하도록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나토 지도부는 이 기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억제와 나토의 동부지역 방어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나토와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법치를 저해하는 터무니없는 시도에 반대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하는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관리는 적대 세력들이 아무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지 않고 무력을 동원해 국경선을 다시 그으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나토회의 직후 러시아와 이웃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각각 방문할 예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통화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촉발한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보장안에 대해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지난달 러시아에 건넨 답변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러시아의 반응은 앞으로 며칠 내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통화에서 러시아가 언제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하며 확인 가능하며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지침을 거부한 직원 1,400여 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4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들이 시소속 의료 관계자와 교사 그리고 기타 직원들에게 의무화한 최소 한 차례의 백신 접종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지난해 10월 무급 휴직이 내려졌고 의무 준수 대상 약 2,400명은 최종 마감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백신을 맞아야 했습니다. 뉴욕시는 시 직원 37만 명 가운데 약 85%가 지난해 10월까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다면서 이후 접종률이 95%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2월은 블랙 히스토리 먼스,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미국 발전에 기여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또 기념하는 기간인데요.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흑인의 역사와 문화는 미국의 역사이고 문화라면서 이에 대한 역할을 조명하고 기념하는 것이 미국을 더 강한 나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내용의 성명과 함께 2월 흑인 역사의 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 요즘이죠. 올해 흑인 역사의 달 주제는 흑인의 건강과 웰빙, 참살입니다. 학교에서도 이 주제에 맞춘 특별 수업이나 강연을 열고요. 미국 전역의 주나 또 시 차원에서도 박물관이나 도서관,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흑인 역사의 달과 또 흑인 건강과 웰빙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과 역사를 연구하는 한 단체는 1893년 세계 처음으로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끈 흑인 의사 대니엘 힐 윌리엄 씨와 186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흑인 여성 레베카 리 크럼플러 씨를 조명하면서 흑인들의 건강과 또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애쓴 조산사, 치료사 등 보건의료 부문 개척자재 공로를 기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는 미주 한인 역사에 선구적 업적을 남긴 서재필의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7일 목요일 북한은 서쪽은 대체로 맑다가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려지고 동쪽으로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는 날입니다. 단 양강도 지역은 종일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또 청진 지역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전과 장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6도입니다. 희산이 영하 24도, 중강이 영하 22도고요. 평양의 아침 최저 11도, 영하 11도, 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주와 원산이 영하 12도, 함흥이 영하 13도, 장전이 영하 10도, 청진이 영하 7도고요. 낮에는 삼전이 영하 12도까지만 오르겠고 희산이 영하 7도, 중강 영하 4도, 평양 신의주는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장전도 0도, 청진, 개성, 원산이 영상 1도, 함흥이 영상 2도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거나 한때 눈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1에서 2.5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더 많은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미 국방 정보 당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전 온드라스 대통령의 인도를 요구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병력 철수를 또 발표했습니까?
네. 러시아 국방부가 16일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종료하고 남부 군관국 소속의 군인들이 원래의 주둔지로 복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이 탱크, 장갑차, 자주포 등의 군사장들을 실은 열차가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병력 철수 발표가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에도 이 남부 군관구 그리고 서부 군관구 소속의 일부 부대가 훈련을 마치고 원 주둔지로 복귀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고요.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확인된 사실입니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현재까지 어떠한 긴장 완화 조짐도 보지 못했고 반대로 러시아가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전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히려 일부 병력은 우크라이나 근처로 더 전진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도 러시아의 병력 철수 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또다시 대국민 연설에 나섰는데요.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후에 공동 기자회견한 데 이어서 곧바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천명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철수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침공이 일어나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2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러시아의 침공은 아무런 명분도 또 근거도 없으며 러시아가 선택한 일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과 동맹은 굳건하다면서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지금 뭐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이 아니고 러시아 국민의 안정을 해치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나토의 미사일이 배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토와 러시아를 포함해서 유럽의 안보 환경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군비 통제 등의 외교적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예.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네, 푸틴 대통령은 15일 숄츠 독일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대화할 뜻이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이 곧 가동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노르트 스트림 2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저 가스관이죠.
네, 맞습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1200km 길이의 천연 가스관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가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는 이 노르트 스트림 2를 러시아를 압박할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들이 통화를 했었다고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5일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 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외교적 해법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또 더불어서 지난달 러시아에 전달한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서면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러시아의 안전보장안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지난달 26일에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보장안에 대한 답변을 각각 서면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답변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이제 러시아가 그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전달해 줄 걸 요구한 겁니다.
네, 러시아 쪽 이야기도 들어보죠.
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러시아의 제안에 담긴 안보와 관련해서 협의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라브로프 장관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공격적인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 침공일로 지목됐던 16일을 맞아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국기를 개양하고 국가를 부르면서 단합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평소와 같은 날일 뿐이라면서 국기를 개양하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외무부, 문화부 등 정부 부처 사이트 그리고 은행 두 곳 등 적어도 10개 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으로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관련 기관들은 러시아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 조직 활동에 관한 미국 정부 차원의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미 국방부 감찰관실이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미 중부사령부 그리고 국방정보국 DIA 등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8월 미군이 전면 철수한 후에 지난 6개월 동안 아프간에서 부상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 함께 짚어주시죠.
네, 보고서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와 알카에다가 아프간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연합군이 철수한 후에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테러 분자들의 온상이 될 거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이들 테러 조직이 아프간을 발판 삼아서 서방을 공격할 단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이들 테러 세력의 급부상을 강력하게 경고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아프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IS 연계 세력인 IS 호라산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안에 서방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알카에다의 경우도 1년 안에 그런 역량을 갖출 걸로 전망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테러 조직이 여전히 외부를 향한 공격 의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조직의 우선순위가 다른 걸로 평가했습니다.
네, 어떻게 다를까요?
네, 미 국방정보국은 IS 호라산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국내 공격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걸로 평가했습니다. 그 사례로 탈레반 검문소에 대한 공격, 또 지난해 11월 카불 소재 군 병원에 대한 테러 공격 등을 들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또 IS 호라산이 소외계층의 반탈레반 정서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평가했습니다.
네, 알카에다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네, 보고서는 탈레반 정권이 알카에다 인사들이 과도 정부의 핵심 역할에 합류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평가했는데요.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알카에다의 미국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알카에다는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해서 아프간 전쟁을 일으킨 발단이 됐던 조직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미국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온드라스의 전 대통령의 인도를 요구했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미국 정부가 14일 온드라스 정부에 마약 범죄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드라스 대통령을 체포해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 온드라스 경찰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네,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검찰은 과거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마약 유통에 관여했고 또 이 마약 자금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체포가 된 겁니까?
네, 수도인 태구 시갈파에 있는 자택에 머물고 있다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인도 요청 후에 온드라스 군사 경찰과 일반 경찰 등 100여 명이 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에워싸고 대기했고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오자 바로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이 마스크를 쓰고 방탄 조끼를 입고 있었고요. 손발이 긴 줄로 결박된 모습으로 자택을 나왔습니다.
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게 얼마 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7일에 후임인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에 온드라스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에 재선에 성공해서 8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체포 요청을 받았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이날 체포되기 전에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대해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난데스 측 변호인은 그가 중미의회 의원으로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포는 불법이라면서 온드라스 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부패 인사 명단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명단은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중미 국가 부패 척결을 위해 작성한 건데요. 온드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3국의 전현직 고위관리 수십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명단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올라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 마약 혐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믿을 만한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부패, 마약 밀매 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불법 행위와 관련된 돈을 정치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부패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 동생도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에 인도돼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그럼 바로 미국으로 송환될까요?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AP통신은 온드라스 변호사 마를론 두아레트 씨의 말을 인용해서 법원에서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10년 전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유족들이 총기 제조사로부터 7,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해수면이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과거 100년간의 상승분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대학 졸업 근로자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근로자들보다 돈을 더 적게 번다는 조사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족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미 동부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9명의 가족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7,300만 달러를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이 총격 당시 범인이 사용한 반자동 소총 제조사인 레밍턴은 15일 법원 심리를 앞두고 유족들과 보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자, 2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미국에서 정말 최악의 총기 참사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죠.
맞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충격이다 보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총기 사건으로 인한 참사에 대한 이 총기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한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네. 자, 10년 전이네요. 2012년에 일어났으니까요. 자, 우선 10년 전 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 12월 12일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총격범이 들어와 학생들과 교사들이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범은 20살 청년인 애덤 란자 씨로 자신의 어머니를 총기로 살해한 뒤 샌디훅 초등학교에 난입했는데요. 반자동 소총인 부시메스터를 난사해 순식간에 1학년 학생 20명과 6명의 교직원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이 바로 이 총을 만든 그 회사를 고소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들은 지난 2015년 총격 당시 쓰인 부시메스터 AR-15 소총을 제조한 이 회사 레밍턴을 상대로 코네티컷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이 군대식의 무기를 판매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또 해당 소송은 또 다른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송이 어떻게 진행 됐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예, 원고는 레밍턴의 마케팅, 그러니까 판매 방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마케팅과 제품을 배치하는 방식이 젊고 위험한 남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레밍턴사의 광고가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이런 주장에 레밍턴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레밍턴사는 자사의 마케팅이 당시 총격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기 산업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연방법을 근거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네티컷 대법원은 주법에 따라 레밍턴이 소총을 판매한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요. 레밍턴이 이에 반발해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고, 그러니까 희생자 가족들은 왜 총기 제조회사의 마케팅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건가요?
네, 미국은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총기산업보호법에 따라 총기가 사용된 경우 총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밍턴사가 소송 기각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연방법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다만 제조사가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는 제소될 수 있고, 따라서 유족들은 이 총기 제조사의 광고와 판매 방식에 책임을 묻는 쪽으로 소송을 끌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보상금 합의가 그 전에 이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레밍턴은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이용 가능한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레밍턴사가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레밍턴은 지난 2018년 파산보호법 제11조를 신청했고요. 이후 학교 내 총격 사건들이 또 발생하면서 더 많은 소매상이 총기 판매를 제한하자 2020년에 두 번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레밍턴은 지난 1816년에 설립된 회사 사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총기 제조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총격 사건이 이후 소송과 소매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네. 자, 이번 보상금 합의와 관련한 양측의 반응 함께 볼까요?
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승리는 총기 산업뿐 아니라 이를 받쳐주는 보험회사와 은행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산업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모한 마케팅을 중단하고 대신 어떻게 마케팅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한편 피고인 레밍턴사는 합의와 관련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가 총기 산업에 주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죠?
그렇습니다. 연방법으로 인해 총기 제조사의 면책권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는 이런 법의 내용을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총기 산업계뿐 아니라 미국 내 총기 옹호단체인 전미 총기협회 NRA 등 총기를 옹호하는 측에도 도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선 총기 소유를 둘러싸고 의견이 확연히 나눠지죠.
맞습니다. 공화당과 총기 옹호 단체들은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총기 소유권을 근거로 국민들이 총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잇따르는 총격 사건을 막기 위해선 총기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총기 규제를 주요 국정과제 하나로 삼고 있는데요. 이 샌디옥 총격과 관련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하루 전인 14일은 이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총기 폭력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해수면이 앞으로 기록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경고네요.
그렇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 NOAA와 나사 항공우주국 나사 등 미 연방기구들이 15일 2022년 해수면 상승 기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오는 2050년까지 미국 해안 지역 해수면이 평균 25에서 30cm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92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해수면 상승분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올라갈 해수면의 높이가 지난 100년치 상승분과 같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고서 발표에서 해수면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며 전 세계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해수면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는 걸까요?
예,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인간의 탄소 배출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뭐 신속하게 노력을 해도 해수면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해양대기국의 리처드 스필러드 국장은 현재와 미래의 탄소 배출이 관건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 무엇을 하든 해수면 상승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 현재 수준으로 배출이 이뤄진다면 이번 세기 말 미 해안가의 해수면은 약 60cm까지 오르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해수면이 오른다는 것,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 침수가 된다거나 홍수가 더 많이 일어난다거나 이렇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오는 205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30cm까지 상승할 경우 14만 가구가 격주로 침수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해수면의 상승으로 만조와 태풍 피해가 커지고 해안가 침식과 습지 손실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평균 4~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홍수 사태가 남동부 해안 지대에서는 1년에 4~5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자, 이번 보고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예, 이 해안 간조 측정과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 얻은 결과입니다. 이 나사의 넬슨 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맞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전방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각기 다른 연방기관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해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침내 힘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 백악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지나 메카시 백악관 기후보좌관은 15일 성명을 내고 해수면 상승에 관한 이 새로운 데이터는 대통령이 지적했듯 우리의 기후변화가 코드레드, 즉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에 이르렀음을 재확인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보좌관은 이어 기후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안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 좀 더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해수면이 우려대로 이렇게 계속 오르면 이로 인한 어떤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피해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월간지 자연기후변화는 지난달 오는 2050년까지 미국에서 홍수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2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 내용을 실었는데요. 자, 금액으로 따지면 4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특히 가난한 지역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대학에 다녔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근로자보다 돈을 더 적게 벌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육 노동력 센터가 15일 발표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같은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사람 중 일부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닌 사람들보다 더 적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고졸 출신보다 더 적게 버는 이 대학을 다닌 사람들의 비율 많습니까?
예, 센터가 4,5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60%는 대학교 등록 10년 후 고졸 출신 근로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학의 30%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은 대학 등록 10년 후 고졸 출신보다 더 돈을 적게 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이런 결과를 조사기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 대학의 앤서니 카네베일 소장은 이번 보고서 발표에서 이 통상 대학 입학이라는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지만 이는 학위나 학업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연구한 사람들은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도 고졸 출신보다 더 적게 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걸까요?
네, 대학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지 않아서 학위를 따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관의 마틴 반데메르프 편집 교육국장은 대학 등록 후 나타나는 저소득 임금은 종종 낮은 졸업률과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학위를 따지 않고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 고졸 출신보다 더 가치 있는 노동력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고등교육연구그룹인 에듀케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4년제 대학 졸업률은 60%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다닌 것과 졸업한 것은 또 구분이 되는군요. 자, 대학 입학 후에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를 또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캐나비의 소장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 생활을 한 뒤 졸업을 하지 않을 경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임금이 높지 않은 상태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이 대학별로 대학 등록이라는 투자 이후에 장기적으로 또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어떤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 졸업 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대학 등록 후 40년 뒤 수입이 가장 높은 사립대학교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자, 주목할 만한 사항은 상위 10개 사립대학 중에서 약학대학과 공과대학의 성적이 좋다는 겁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예, 1위는 세인트루이스 보건과학약학대학입니다. 자, 이 대학 등록 후 40년 후에 회수하는 돈은 총 270만 달러에 달합니다. 2위와 3위 역시 모두 약대인데요. 자, 2위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올버니 약대로 대학 등록 40년 후 260만 달러의 수익을 회수하고요. 자, 그리고 3위는 매사추세츠 약대로 40년 후 총 수익이 약 25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사립 공과대학도 이 상위 그룹에 속해 있죠.
예, 약대에 이어 공대가 바로 그 다음 순위에 올랐는데요. 4위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대학 등록 40년 후 총 250만 달러의 수익을 회수하고요. 5위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으로 캘리포니아 공대와 거의 비슷한 수익을 회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찰스 R. 드루 의대, 하비머드, 벤틀리 대학 등이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와는 또 별도로 대학 졸업 후에 그 전공별 임금 수준을 발표한 보고서도 나왔다고요.
예,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는 대학 졸업 후 5년 뒤 전공별 임금 수준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공학기술 전공이 차지했는데요. 컴퓨터 공학 전공이 5년 뒤 평균 임금 7만 4천 달러로 1위, 화학공학 전공이 7만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인문, 사회과학 전공은 졸업 후에 임금이 낮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자, 가장 낮은 전공은 가족소비자과학 전공으로 재학 졸업 5년 뒤 평균 임금이 3만 2천 달러였고요. 자, 일반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은 졸업 5년 뒤 평균 3만 4천 달러의 연봉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 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가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를 발간하고 또 1차 한인대회를 열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연구원으로 몇 년을 보내던 서재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재필은 1904년 위스타 연구소를 사직하고 자신이 다녔던 해리 힐맨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헤럴드 디머와 함께 윌크스베리에서 인쇄 문구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재필은 훗날 이 시기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 3년간이나 의학과 2년을 멀리하고 있었던 만큼 그 길에 낙후된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대학 연구생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만 했다. 그때 마침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한 학교 친구가 인쇄업을 경영하니 같이 해보자고 하여 나는 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우리는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점차로 업무가 확장되어 1919년까지 여러 해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상당히 큰 사업을 하였다.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서재필이 다시 조국의 독립운동에 뛰어들 생각을 한 것은 1918년 말 무렵부터였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지 교수는 서재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였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고요. 물론 서재필은 미국 정치에 익숙했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미국 정치계 혹은 미국 시민사회에 조선 독립의 당위를 홍보하고 그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시 일본하고 미국 관계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영일동맹도 그때까지는 존속했기 때문에 미국 조계에서, 미국 정치계에서 조선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미국 정치를 모르면 그냥 몇 번 시위만 하면은 미국 사람들 뭐 마음이 바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 장기적인 홍보에 그 미국 네트워크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우리 조선 한인 사회에서 미주 한인 사회에서 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주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인 자치 능력 또 역량 강화에 초점 맞춤과 달게 미국인 대상의 홍보전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마침 조선에서 독립신문도 가능하고 홍보전에서 성과를 거뒀던 그리고 이미 미국 동부 주류 사회에서 인맥을 폭넓게 쌓아온 서재필이 자신이 홍보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들이 하지 못하는 정치계 연결이라든지 홍보 쪽을 맡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다시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대한인 국민의 중앙 총회장을 맡고 있던 안창호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사정을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준 높은 영문 잡지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의 김승태 소장은 서재필이 영문 잡지 발행을 제안한 것은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분이 1914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필립 제이슨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인쇄 문구 사업을 운영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니까 1918년 12월에 일본에 대항하고 한국 독립을 위한 그 미국에서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장인 안창호에게 영문 잡지를 발간하는 제안을 합니다.
서재필은 안창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영문 잡지의 발간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1인과 병력으로 싸울 수 없으며 또 물질력으로 싸울 수 없은즉 오직 우리는 붓과 공의로 싸워 세계에 일본이 한국 백성에게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과 한인이 어떠한 경우에 있는 것을 광포할 뿐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몇 가지 목적을 성취하리니 첫째, 이 세계가 장차 한국의 사정을 알므로 이 세계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한국의 친구들이 되어 한인으로 더불어 깊은 동정을 표하리며 둘째, 한인의 잡지가 일본의 한국 정책을 발간함이 일본으로 하여금 장차 한인을 잘 대우하겠다는 생각이 생기게 하리라.
그런데 서재필의 영문 잡지 발간 제안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잡지 발간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재필의 노력으로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가 빛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이 제안은 그 이듬해 1월 달에 임시 국민대회에서 상정을 했지만 동포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자 서재필은 자신의 사업장을 제공하고 자신이 그 자기의 사업장을 제공하고 7만 달러 투자하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이것마저 임시위원회에서 거부되자 1919년 2월부터 한인 동포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서 이 영문잡지를 발간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국내에서 3.1운동 소식이 미주에 알려지게 되자 4월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대회를 조직하고 그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첫날 서재필의 제안으로 필라델피아에 한국 통신부를 두기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부의 기관지로 1919년 6월부터 코리아 리뷰 대한평론이라고 하죠를 발간해서 그 서재필이 총주필을 맡게 됩니다.
1919년 3월 9일 안창호 앞으로 고국의 3.1운동을 알리는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신한민보는 3월 13일자 호해로 이를 교민사에 알렸습니다. 서재필은 이를 계기로 여러 단체와 지역으로 나뉘어 성장한 재미 독립운동 단체들의 힘을 하나로 아우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미국 동부에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선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국내 운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 동포들과 유학생들을 모아 한인연합대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평화회의에 갈 여권 발급을 교섭하기 위해 워싱턴에 와 있던 이승만, 정한경 등과 함께 3월 하순부터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에서 큰 연회를 열고 각국 신문 기자들을 초대하여 서재필과 이승만, 정한경 등이 한국 상황에 대해 연설하고 동정 여론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하는 도중 미국 독립의 발상지인 필라델피아의 리틀 극장을 빌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여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 대회는 짧은 준비 기간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의 사회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국 각 지방에서 모여든 한인 대표들과 학생들 약 150명이 참석했고 그 지방에 미국인 유지들 및 한국에 다녀온 선교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 상황에 대한 강연과 지지연설, 토론이 이어졌고 각종 결의문과 호소문, 청원서 등을 결의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4월 16일 오후에는 서재필이 회의에 무기한 휴일을 선언하고 참석자들이 각자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을 향해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일단의 말을 탄 군대와 악대가 그들의 선두를 이끌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도착하자 서재필은 사람들을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서명이 이뤄진 곳으로 안내했고 그곳 관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서재필은 이승만에게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하고 다 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이어 줄을 지어 자유의 종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지나가는 것으로 전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직 교수는 제1차 한인대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하와이하고 미국 서부에 아무래도 우리 조선 독립운동이 치우쳐 있었거든요. 그 중심을 미국 주류 동부사회로 전진시켜서 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3.1운동 직후였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했고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류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되게끔 다 세팅을 해놨던 겁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서재필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가 영문잡지 코리아 리뷰를 발간하고 1차 한인대회를 개최하기까지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들었어요. I heard. 이 표현은 그냥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어요. 루머 등을 들었을 때 풍문으로 들었다. 이런 표현은 바람이라는 단어 wind, W-I-N-D, wind를 써서 표현합니다. I got wind of it.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런 표현인데요. 이외에도 풍문으로 들었다. 이런 표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 got wind of it. I caught wind of it. I heard through the grapevine.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I heard the rumor. A little bird told me.
어떻게 알게 됐다, 소문으로 들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id lost his job?
Yeah, I got wind of that yesterday.
Did you hear that David lost his job?
데이빗이 직장 잃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Yeah, I got wind of that yesterday.
네, 어제 소문으로 들었어요.
When we get wind of something, we hear some news or information that has been kept private.
우리가 어떤 것에 바람을 얻다, get wind of something. 이것은 우리가 비공개인 어떤 뉴스나 정보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When using this expression, remember this.
이 표현을 사용할 땐 이것을 기억하세요.
When we get wind of something, we become aware of the information through indirect means.
우리가 get wind of something이란 표현을 할 때는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In other words, we learn of it secondhand or through the grapevine.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소문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We do not hear it straight from the source.
우리는 이 정보를 직접 당사자로부터 들은 것이 아닙니다.
Now this expression is not always about learning private information or keeping secrets.
I got wind of it. 이 표현이 항상 개인 정보나 비밀을 듣게 될 때 사용하지만은 않습니다.
The wind can send us information that we need to make good decisions.
바람이 가져다주는 정보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For example, I was just about to buy tickets to a big 3-day outdoor music event.
예를 들어, 나는 3일간 야외 음악 행사 입장권을 사려 했어요.
But then I got wind that my favorite performer and the only reason I was going had canceled.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가 공연을 취소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Thank goodness a friend of a friend of a friend told me, or I would not have known.
감사한 일이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몰랐을 겁니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소. 영어로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got wind of it. I caught wind of it. I heard through the grapevine.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I heard the rumor. A little bird told me.
데이빗이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 소문으로 들었다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id lost his job?
Yeah, I got wind of that yesterday.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I got wind of it. 풍문으로 들었어를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